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송을 맡을 예정입니다. 상설 중재 재판소는 이번 사안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실질적인 위반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는 중국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판결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필리핀 법무부는 분쟁의 평화적이고 공정한 해결과 유엔 해양법 협약상 권리를 명확히 가리려는 필리핀의 노력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한국 동해상에서 한국군과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어제 러시아 전폭기 두 대가 1해리 이내로 접근했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에 따라 FA-18 전투기 4대를 즉각 출격해 러시아 전폭기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했다며 당시 러시아 전폭기들은 500피트 상공까지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중대한 대결로 치닫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상공에서 자국군 전투기들의 상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내용의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상공이나 해상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이 접촉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제통상장관들이 서울에서 만나 3국 간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10차 한일중경제통상장관회의가 오늘 윤상직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대신 중산 중국국제무역협상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오늘 반군이 장악한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40여 명이 숨졌다고 해외 감시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다마스쿠스 북동부의 두마 지역이 공격을 받아 사망자 외에도 100여 명이 부상했다며 사망자 수가 더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또 정부군이 오늘 오후까지 폭격을 계속했다고 밝혔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은 주요 장악 지역 가운데 한 곳인 두마에서 정부군과 자주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8월에도 두마의 한 시장을 공격해 112명을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쿠바에 있는 미군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마지막 남은 영국 주민이 석방됐습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오늘 사우디 국적자인 쉐이크 아메르 씨가 석방됐으며 오늘 중으로 영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붙잡힌 아메르 씨는 미국 당국에 의해 탈레반 반군 부대를 이끌고 알카에다의 전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만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르 씨는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선 사업을 하며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메르 씨의 변호인단은 그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과 이란 이중 국적을 가진 남성 사업가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시아마크 나마지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두바이에 본사를 둔 석유회사의 전략기획 담당으로 일하고 있으며 2주 전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테헤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나마지 씨가 이란 혁명수비군에 의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나마지 씨의 체포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어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는 현재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 등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갱도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라는 주장과 함께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활동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이 밝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갱도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핵실험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장소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새로운 터널을 파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굴착공사를 하는 곳은 과거 세 차례 핵실험을 했던 곳과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0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활동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핵실험장 동향에 대해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당장 핵실험을 준비한다기보단 다음 주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연구위원은 북한의 활동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국한된 게 아닌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 유지하려는 더 큰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창건 70년이 지난 다음에 미사일 안 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미사일을 안 쏠 것이라는 어떤 분위기로 북한의 행동에 대한 긴장감이 좀 누그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미사일 말고 핵이라는 쪽으로서 이제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관심사라든가 긴장감이 옮겨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긴장,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 있죠.
다른 한편에선 북한이 동시다발적 핵실험을 하기 위해 추가로 갱도를 뚫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북한은 최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핵뢰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의 4차 핵실험 시사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직후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지역에 추가로 굴착 공사를 실시했으며 이 남쪽 지역이 기존 핵실험장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미 4차 핵실험을 할 장소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4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한 거는 그 전에 남쪽 갱도 하나 더 추가로 만들면서 그 가능성은 이미 2013년도에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할 핵실험의 장소는 이 풍계리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박사는 이어 북한의 움직임이 핵실험장에서 추가로 더 굴착하는 게 포착된 건지 아니면 3차 핵실험 직후 남쪽으로 굴착했던 갱도를 확대하는 것인지는 추가 정보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엔 풍계리 동쪽 갱도에서, 2009년과 2013년엔 서쪽 갱도에서 각각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이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 행태와 능력 모두 지난해보다 더 강화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28일 연례 2016 미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미국의 핵심 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위협 행동과 위협 능력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눠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테러리즘 등 6개 위협 대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위협 행동에서 가장 심각한 적대적, 위협 능력에선 두 번째로 심각한 축적의 점수를 받아 미국의 핵심 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 최악인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높은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 아프간, 파키스탄의 테러리즘이 함께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시설들, 동북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와 경제 동반자 국가들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한 사이의 재래식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 국가정보국이 올해 세계 위협평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미국과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분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북한 정권이 계속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는 게 이번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We've seen continuing work on its nuclear programs, its missile programs.
클링너 연구원은 올해 미군 사성 장군 사령관 3명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OAC 미국의 이미 주요 위협이라고 경고했다며 이는 위협이 더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거트니 북미 우주방어 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올해 의회 청문회와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로켓에 실어 미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이들 사령관은 미군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개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이번 평가는 자신 등 연구원들이 정리한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 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 평가를 내려 이를 종합적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북한이 이미 노동미사일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핵과 생화학 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세 가지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I think the three-track policy is one, you know, we should continue to offer conditional engagement.
원칙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조건적 대화와 접촉을 지속하며 북한 정권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제재 등 징벌적 조치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강력한 억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켜야 하지만 북한 정권이 계속 도발과 인권 유린 등 범죄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로키드 마틴사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로키드 마틴 관계자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드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 고위 관계자는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한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현재 사드 배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29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가 열렸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the Commission of Inquiry having established on the grounds of reasonable grounds of belief that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한 만큼 이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하나로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It might constitute a panel of experts to recommend and to advise the Assembly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ited Nations.
전문가 패널이 북한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은 유엔 총회가 전문가 패널의 구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면서 즉각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DPRK.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은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와 이 같은 인권 유린이 취약계층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의 특별 보고관과 COI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한의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Call on all members yet again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e also appreciate
이 대사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롱 르플루망 원칙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미나미 히로시 차석 대사는 국제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 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 보고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is special rapporteur and his report constitute extreme manifestation of politicization.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보고장은 특별 보고관과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 기준의 극단적인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며 국제사회의 압력만이 정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 9개 주요 인권단체들이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안보리가 올해 안에 북한 인권을 다루는 공식 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이 같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들은 지난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자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했다며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여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유린자들을 처벌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한은 휴먼 라이츠 워치와 프리덤 하우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재단, 크리스천 솔리데리티 월드와이드, 국제인권연맹,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표결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후 3년 동안 이 문제를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논의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3년간 유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은 28일 월스트리트저널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권재단의 가리 카스파로프 회장과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북한의 고통에 대한 한국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특히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고 캐나다에서도 북한 인권의 날이 있으며 UN에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임명돼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10년이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재단은 한국 국회의 북한 인권법이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외부 정보는 김 씨 일가 우상화에 세뇌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재단은 한국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 철폐와 옛 소련의 붕괴를 볼 때 국제적인 압력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내년 5월에 개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당 대회는 무려 36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 새 정책 노선과 발전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노동당 7차 대회를 내년 5월 초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결정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에 따라 당을 강화 발전시키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여 주체 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 임무가 있다며 당 대회 소집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는 지난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당대회는 북한 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당 규약상 소집 날짜를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대회에선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 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 당의 노선과 정책 등의 토의 결정, 그리고 당 총비서추대와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선거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제1위원장의 집권 5년차를 맞는 내년에 당 대회를 통해 과거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그 내부 사정과 대외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결정된 사안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당 대회가 다루는 사안의 비중으로 볼 때 이번 당 대회가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 대회 중 가장 최근인 지난 1980년 6차 대회 땐 당시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 공식화와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제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다른 당대회 때도 당 강령과 규약의 채택이나 개정부터 당 총비서 등 핵심 요직의 선출, 그리고 5개년 또는 7개년의 장기 경제개발 계획 등을 의제로 다루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어느 정도 국내 정치, 경제, 군사, 한마디로 김정은 체제 안정화된다는 토대 속에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번 그 당대회를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 노선, 조직 인선 이걸 통해가지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정권을 선포하겠다 뭐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당 대회가 6개월 남은 만큼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주요 엘리트들의 세대 교체와 국방위원회의 지휘 변화와 같은 조직 개편, 대내외 정책 노선의 수정 여부 등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재일위원장이 그동안 구축한 권력 토대 위에서 개혁과 개방에 힘을 싣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정치적 업적 용도를 과시하면서 다음 단계 비전으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그 개혁과 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더 심화 발전시킬 가능성, 그런 점에서 병진 노선 자체를 건드리기보다는 그 틀 안에서 경제, 특히 경제와 관련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주목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한국과 8.25 합의를 맺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당 대회 개최 발표에 앞서 유화적인 외부 환경을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고 교수는 김재일위원장이 당 대회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한 대외 환경 조성 차원에서 당분간 큰 도발 없이 대화 제스처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해 14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을 정식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29일 발표한 외국인 입국 현황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13만 9,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명 줄어든 겁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탈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 가운데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기 위한 목적이 7만 1,200명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20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회의 참석이나 사업을 위해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은 2만 1,700명으로 지난해보다 5,000명 줄었습니다. 이 밖에 관광 목적은 1,100명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친지 방문은 1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기타 목적이 4만 5,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방문자 수가 11만 7,9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2만 1,800명에 그쳤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45세에서 64세 사이가 가장 많았고 교통수단별로는 선박 이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모두 1,89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328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제협력포럼이 지난해부터 통일을 염원하는 공연을 열고 있는데요. 올해 제2회 공연은 분단 70년과 광복 70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이루자는 뜻에서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 아트센터 제2회 통일문화 여울마당 오작교 연가라는 이름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통일문화 여울마당은 통일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올해 공연은 신명나는 통일 만남을 위해 통일의 주역인 미래세대도 함께했고요. 평화를 바라는 마음과 이산의 아픔을 극복하는 의미를 담아 연주자와 가수, 연극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남북경제협력포럼의 유양하 조직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작교 연간은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통일이나 남북교류를 좀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문화 공연을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2회째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자금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요. 통일과 관련된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연이나 그런 음악회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넓히고자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입니다.
견우와 증녀 설화에서 두 남녀가 오작교를 통해 만나듯 남과 북이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 이번 공연의 시작은 가수 서유석 씨가 열었습니다.
행복의 나라, 가는 세월, 아름다운 사람, 넌 늙어봤냐? 나 잘못 봤다. 그래, 홀로하리라. 정치적 통일은 이제 완전 통일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 시행착오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건 경제적인 거. GNP가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격차가 났네. 그게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그런데 문화활동하고 체육활동은 당장 교류가 가능하잖아. 예를 들어서 남북 형제들이 축구를 해도 뭐 이겼다 졌다 하죠. 문화교류를 해도 저들 나름대로 북한의 어떤 대중적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뮤지컬식의 그런 걸 잘 발전시킨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세분화돼가지고 다양화돼가지고 뭐 고전이 있고 클래식도 따로 있고 뭐 뮤지컬이 있고 대중가요이고 대중가요들 중에도 뭐 또 분야가 나뉘잖아요. 아주 세세히. 그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저쪽하고 접목하기가 쉽다고 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홀로 아리랑에는 독도에 대한 마음과 함께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 노래 중에 하나가 홀로 아리랑이 이제 통일연가나 마찬가지거든요. 벌써 한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노래인데 그 노래는 자꾸 시간이 가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가 심적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통일이 자꾸 다가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점점 더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린과 피아노, 첼로로 구성된 트리오 콘스피리토는 작년에 이어 올해 공연에도 함께했는데요. 트리오 콘스피리토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정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스메타나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중에서 이제 1악장하고 3악장을 들려드릴 건데 워낙에 이제 통일을 주제로 이렇게 공연 의뢰를 받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약간 상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이 이제 스메타나가 이제 자기의 딸을 이제 병으로 잃고 나서 그 애통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쓴 곡인데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가족들이나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그 첫 번째 악장에서는 약간 그 상실에 대한 그런 비통함이 드러나 있고 이제 마지막 악장에는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어서 이 곡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향의 봄을 이제 연주를 하면서 네, 이제 마치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습니다.
해금과 생황 등 국악기와 기타 등 서양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연주를 하는 걸로 유명한 베르디아니 관현악단도 함께했는데요. 베르디아니 관현악단의 권정구 씨는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자연스럽게 만나듯 남과 북도 이질감 없이 만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이게 남북이 만나는 자리인데 저는 사실 제가 베르디안이라 하면서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이 이렇게 괴리된 것을 이렇게 만나게 하려는 것을 제 목적으로 했었는데 또 오늘 이런 자리가 또 제가 한몫하게 되니까 의미가 더 깊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국제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다루기로 결정하자 중국 정부가 권한 남용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항공모함에 가까이 접근해서 미군도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시리아 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남중국해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 남중국해에서 이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 고조돼 왔었고 또 최근에 미국 군함이 주변 해역을 항해를 했죠. 중국 정부가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국제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요?
네,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을 하고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건 필리핀 정부입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어긋난다면서 지난 7월 국제재판소에 정식으로 중재를 요청을 했었고요. 상설중재재판소가 그동안 필리핀 정부의 요청을 검토했었는데 관할권에 속한다면서 다루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중국은 국제재판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런 입장을 쭉 밝혀왔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과 또 바다에 있는 도소들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지난해 제소한 후에도 남중국해 문제는 철저히 이 섬들의 주권에 관한 문제고 국제재판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상설중재재판소는 이런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특히 이 문제는 분명히 재판소 관할이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불일치가 존재하는 데 대해 실질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주권의 문제이고 국제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또 재판소의 권한 남용이자 이번 결정도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상설중재재판소가 권한을 남용해서 중행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유엔 해양법 협약 체결국의 합법적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필리핀은 중국이 이 협약을 어겼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중국은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갈등 해결의 방식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중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또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죠.
네. 자, 국제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한 필리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영토 분쟁에 대한 평화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권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도 그동안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강화 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었는데 이번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뭐 이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해서요 여러 이제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국제법에 입각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결정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요.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필리핀과 중국에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중국도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미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상원의 존 맥케인 의원도 관련 입장을 밝혔더군요.
네, 별도 입장을 냈는데요. 맥케인 의원도 그동안에 이제 이 상원 군사위원장이기도 하고
네.
이 남중국의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왔죠. 맥케인 의원은 국제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견해라면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설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앞으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이 되고요. 내년 중에 이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심리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이제 제소했던 필리핀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될 겁니다. 한편 필리핀은 앞서 구체적으로 이 15개 사안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했었는데 재판소는 이 중에 7개를 검토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8개 사안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남중국해에서 최근 미국 군함이 인공섬 주변을 항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이 두 나라 군 고위 당국자들이 화상 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회담은 이 중국해를 둘러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긴급하게 마련된 것인데요. 미국의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과 중국에서는 우성리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생산적이었다. 또 양측이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앞선 합의들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만 하지만 중국 측의 발표를 보면 최근 미군의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거듭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이 우 사령관의 회담 중 발언 내용을 보면 그런데요. 우 사령관은 미군 구축함이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 주변을 항해한 것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였다고 거듭 비난을 했고요. 또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이 미국이 이런 도발을 계속 반복할 경우에 우발적인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게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미 국방부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국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일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계속 거부하면서 해당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이 해군 구축함이 나세남을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항해를 시켰습니다. 중국은 뭐 반발을 했지만 필리핀을 비롯해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 나라들은 미국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또 앞으로도 이 해당 해역에 대한 순찰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어제 이 회의에 참석했던 리처드슨 이 해군 참모총장도 중국 측과 회담한 후에 미 해군의 순찰은 국제법이 보호한 항해의 자유에 따른 것이지 특정 국가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측이 기존에 예정했었던 군사 교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예정된 군사교류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소규모 함대가 오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메이포트에 입항을 하고요. 또 해리 해리슨 미 태평양 사령관도 다음 달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또 이번에 열었던 이 화상회의처럼 양측이 이 화상군사회담도 계속 열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러시아의 전투기가 미군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네, 어제 백악관과 미군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8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한반도 근해에 머물고 있던 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지나치게 가까이 비행을 했고요. 미군도 이에 대응해서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킨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가 접근하자 먼저 주변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군 전투기가 접근을 차단했고요. 이어서 미군 FA-18 전투기 4대가 출격해서 러시아 전투기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얼마나 가까이 접근을 했던 겁니까?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요, 러시아 전투기들은 이 150m 고도로 항공모함에서 1.6km까지 접근했다고 합니다.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하면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을 한 것인데요.
예.
그러자 항공모함 주변에 있던 다른 미군 함정들이 이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과 교신을 시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전투기들이 발진을 했던 것이고요. 당시에 이 로널드 레이건호는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 머물고 있었고요. 이 미군 항공모함에 접근했던 러시아의 전투기들은 TU-142 전투기 두 대였습니다.
네. 상황이 위험했던 건가요?
물론 이제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긴 했지만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 러시아 전투기들이 미군 항공모함에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군 전투기의 유도에 따라서 러시아 전투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황이 심각한 대치 국면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요. 어니스트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일이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 살펴보죠.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리아 사태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이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7개국 외무장관과 UN,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열렸던 시리아 국제회의와는 다릅니다. 시리아 바샤르 알라사드 정부의 오랜 동맹인 러시아와 특히 이란 대표가 처음으로 모두 참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유망한 정치적 기회를 맞았다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케리 장관의 기대감 가득한 얼굴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표정입니까?
이번 회의에서 이 외무장관들의 개별 회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케리 장관이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서 여전히 희망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견해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등 이 서방과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의 입장은 굉장히 벌어져 있죠.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서방국들 그리고 이제 아랍의 다른 동맹국들은 분열된 시리아를 통합할 새 정부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사드 정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고 유혈 진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내전으로 번졌다는 것인데 또 내전이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정부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화학무기까지 사용하면서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미국과 서방국들의 입장이었죠.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목표는 아사드 대통령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리아 정부를 세우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사드 대통령은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이란 같은 이 시리아의 동맹국들은 입장이 다른데요. 시리아의 정치적 미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아사드 대통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 회의에 기대를 갖는 배경은 뭘까요?
국제적으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시리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또 이를 틈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등이 세력을 넓히면서 어떻게든 이 시리아의 분열을 봉합할 정치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국제사회에서 매우 커졌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요. 처음으로 이란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에 포함된 데 대해서 환영을 표하면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국들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로 하루아침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해법을 마련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추가적인 만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오늘 아침에 또 한 가지 이제 새롭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 소식들은 미국이 시리아 북부에 당초 이제 전문가들이 일부 예상했던 것처럼 군 부대를 병력을 파견한다는 발표를 곧 할 거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임무에 띈 병력을 파견하게 될지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례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0도, 남포 최저 1도에서 최고 10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4도, 최고 12도, 개성 최저 0도, 최고 1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영상 12도, 장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4도, 해산은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0도, 최고 11도, 선봉도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다소 끼겠는데요.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다음 주 한국 등 아시아 2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카터 장관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한국 군 당국과 제47차 안보협의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미한 대북정책 공조 방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룹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 등장한 개량형 KN-08 미사일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위협의 억제 방안 등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최근 미 해군 구축함의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근접 항해로 양국 간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송을 맡을 예정입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이번 사안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실질적인 위반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는 중국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판결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필리핀 법무부는 분쟁의 평화적이고 공정한 해결과 유엔 해양법 협약상 권리를 명확히 가리려는 필리핀의 노력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한국 동해상에서 한국군과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제 러시아 전폭기 두 대가 1해리 이내로 근접했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에 따라 FA-18 전투기 4대를 즉격 출격해 러시아 전폭기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했다며 당시 러시아 전폭기들은 500피트 상공까지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중대한 대결로 치닫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상공에서 자국군 전투기들의 상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내용의 협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제통상 장관들이 서울에서 만나 3국 간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10차 한일중 경제통상 장관회의가 오늘 윤상직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 대신 중산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3국 장관회의 결과는 다음 달 1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역시 서울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과 이란의 이중 국적을 가진 남성 사업가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시아마크 나마지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두바이에 본사를 둔 석유회사의 전략기획 담당으로 일하고 있으며 2주 전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테헤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나마지 씨가 이란 혁명수비군에 의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나마지 씨의 체포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어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오늘 반군이 장악한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40여 명이 숨졌다고 해외 감시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다마스쿠스 북동부의 두마 지역이 공격을 받아 사망자 외에도 100여 명이 부상했다며 사망자 수가 더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또 정부군이 오늘 오후까지 폭격을 계속했다고 밝혔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8월에도 두마의 한 시장을 공격해 112명을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